저희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가을학기를 준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린이들과 약간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다. 자,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물어보면 잘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지, 베드로. 누가 대답했어요? 오케이, 너무 쉬워, 너. 이거는 오케이. 그래요. 근데, 자,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는데, 자, 우리 신약 성경은 몇 권이 있죠? 신약에는 몇 권이 있죠? 신약에는 몇 권이 있어요? 100권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네. 구약에는 39권이 39개가 있고 신약에는 그리고 27이죠? 27개. 그 중에서 편지가 몇 권 있는지 알아요? 좀 어려워지죠? 자, 편지 아닌 게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편지 아니고요. 사도행전 편지 아니고요.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편지 아니고 몇 개죠 이거? 6개. 나머지는 다 편지예요. 그럼 몇 개 되죠?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 없이? 야, 어른들이 막 들었네. 편지가 21권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괜히 시간 쓸 계산을 물어본 거가 아니고, 21권인데, 그 편지를 보면, 그 편지를 쓴 사도들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제일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1장 2절 제일 끝에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무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은혜와 평강이 뭘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그것만 간단히 나누고 보도록 하겠어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자, 은혜는 grace죠? 근데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 gracias, 이런 인사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땡큐가 아니고요. 원래 로마 사회는 그 grace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굿모닝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도들이 grace and peace to you 할 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grace, 은혜는 뭔가요? 어렵죠? 은혜, grace는 다른 말로 말하면 gift예요. gift는 뭐죠? 선물이고, gift 모르면 없을 때 대답 안 하네요. 선물은 돈 받나요? 안 받나요? 네, 선물은 공짜죠. Gift is always free. 자, 은혜가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 라는 인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What does God give us freely? 첫 번째는? 첫 번째 은혜는 뭐죠? 첫 번째 선물은? 네, 어른들이 되나봐. 좀 참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들 중에 우리가 거저 받는 선물이 항상 나와야죠. 캔디가 나와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 이제 주일학교 내려가서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못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 약간 제일 좋아하는 유행가가 싸움을 싸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 왜 와있죠? 누구 때문에 와있죠? 엄마 아빠 말고 누구 때문에 와있죠?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기 나왔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다행히 소연. 여기서 비슷 차 볼 때마다 헷갈려요. 소연이?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지금 누가 이 동일 말하세요?
예? 크게 얘기해.
맞은 것 같아. 크게 얘기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예? 네? 그, 오케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뭘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네? 천국. 오케이, 그래요. 맞았어요. 믿음 천국 담아들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죠. 캔디 나중에 줄게요. 그냥 집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먹으려고 하나만 갖고 와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즉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시는 선물들을 말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천국 가는 거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 혹시 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엄마 아빠 사람들 아니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선물도, 우리 좋은 교회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먹는 밥, 뭐 물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은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eneral Grace, 그거는 Special Grace,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선물이에요. 평가는 뭘까요? 평강은 영어로는 peace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샬롬하고 peace라는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평강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 다 peace가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바란다는 아주 좋은 은사예요.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한테 편지 쓰면서 grace and peace to you도 좀 이상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이 좀 어린이들 쓰기 좀 어렵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까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칠 겁니다. 은혜와 평강 또한 잘 기억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 그리고 평강은 그러한 선물을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모든 일들을 평강입니다. 빛은 여러분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열심히 읽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끝낼게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 넘칠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축복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인사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먼저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항상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가서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늘 서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죠. 항상 적극적이었고 예, 너무 성격이 급해서 가끔 물에도 빠지고 했던 제자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갇혀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왔던 그들이 모여들었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오순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후에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이러한 지명들을 베드로가 언급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오순절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모든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그 후에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된다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연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영어로 보면 ESV는 exi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통 strangers, sojourners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고 alien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른 것임을 여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나그네라는 개념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런 영적인 순례를 하고 있는 영적인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격려하며 지침을 주는 귀중한 지침서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아주 뜨겁게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러한 나그네된 성신자들을 베드로가 삼위일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성별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복음의 순종함으로 대속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접근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마다 서신서들은 항상 삼위일체적인 접근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한 구절 안에 바울은 보통 이거를 10절 정도로 틀어서 쓰는데 베드로는 그냥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한 절로 압축을 합니다. 성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성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즉 대속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 혹은 성별, 구별했다는 뜻이 굴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성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그 완성된 구원의 계획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로부터 12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찬송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hope이라는 단어는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이것은 reality를 말합니다. Hope in the Bible does not refer to any wishful thinking that we have on the earth. It is not a shadow, but it is a reality that will be fulfilled when Jesus returns. That is our hope.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가장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와 바랄지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제 3절부터 5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이고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가 설명하기 위해서 찬송하라고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육체 안에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산 소망이 있게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혹을 있게 하셨다. 같은 얘기입니다.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이 유혹은 결국 같은 개념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갖고 있어야 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이 living hop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에도 가면 living ston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산 돌이신 예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living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제 산 소망을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가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예,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과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12절까지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은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그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생각하실 개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한숨만 쉬고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우리의 기쁨은 근심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야고보사도도 그런 표현을 썼죠.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라. 사도들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 라고 하지 않습니다. Apostles never said if you meet some trials. They always say when trials come or when you are in trials. 무슨 말씀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항상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피조물 세상에는 항상 시련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죠? 고통을 겪어야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에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두 가지만 그렇다는 거가 아닙니다. 놀 때도 힘들죠. 고통이 없는 삶은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해서 먹는데 밥 할 때까지는 좀 괴로우시죠. 먹을 때는 즐거운데 또 먹고 나면 치워야 되니까 또 괴롭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쿠킹이나 설거지를 아주 기쁨으로 항상 기쁨 충만해서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고통의, 크고 작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또 더 큰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시련이 올 때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과 근심을 초월하게 하고 큰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7절에 나오는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유업을 잊게 될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7절로 가면 너희 믿음이 확실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귀하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시련이 와도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하죠. 우리의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이 이 물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시련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물컵이 투명해서 참 좋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물컵을, 시련을 넘어서서 이 뒤에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련만을 본다면 우리는 근심하는 인생으로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이 오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닥쳐오는 시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확실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지 못하나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가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믿음의 확신과 산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이 구원에는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었었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확실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그날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10절에 너에게 이말 은혜라고 설명했죠.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베드로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예언을 했죠.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예언하면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를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성령을 통해서, 즉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증언을 통해서 이 누구인가, 이 메시아가 어떤 누구신가, 그 다음에 언제 올 것인가를 상고하다가 12절로 가면 이 섬긴 바가 그들이 예언하고 연구하는 것이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예언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와서 그 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한 예언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했었는데 그것이 그때는 성취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성취된 것을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록으로 전해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찬송 중에 천사도 흠모하겠네요 하는 찬송이 있죠.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찬송 가사입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연구하며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나중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 천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흠모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했고 천사들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완성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나그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13절부터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냥 우리가 쉽게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그 후에 삶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제 그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권면하면서 이제 구원의 은혜에서 두 번째 단계의 은혜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이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사실은 영화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는 구원, 즉 칭의의 은혜입니다. Grace of Justification.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When Jesus comes back, then we will receive another grace. That is the glorification. 그러면 칭의에서 영화 사이에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14절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그 은혜는 바로 다름 아닌 성화의 은혜입니다. It's the grace of sanctification as we go on our spiritual journey toward the end of times.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모든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다. 허무하다.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 이거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에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전도서의 저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같은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땅에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의식주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따른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필요를 따르는 삶이냐 욕심을 따르는 삶이냐. Am I following my needs? Am I following my wants? There's a big difference. Peter saying, do not follow your wants. Do not follow your passions of the flesh when you were ignorant. 주님을 알기 전에 따르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레위기 19장 2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우리도 거룩했죠. We were holy when we were first created. Because we were created in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은 아니지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여정, 즉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흔히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력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타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부패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미투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요즘 남북 뭐 대화 때문에 그게 많이 좀 사그러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사들을 읽어본다면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새 난민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읽다가 나그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그네인데 분명히 오늘 그 1장 2절에는요 원어상 엑사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포로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에서도요 4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방과 타협하고 이방의 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탈취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Captured by the nation.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진리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말로는 정작에 나그네로 번역을 했는데요. ESV는 엑사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다가
우리도 이렇게 남면에 내놓고 우리도 이런 액자 아닌데 난민 문제를 한국이 너무나 흑백 논리로 적용하는 걸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난민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요즘 난민 문제가 너무나 많이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정신없습니다. 기사를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재미있다기보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박모 회장이 김정은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철저히 사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구별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들과 다른가?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과연 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갑질이라는 걸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또 여성들을 차별하거나 남자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읽은 책,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잘 썼다.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는 동안 저는 직접 그런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할 때는 대졸 여 직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그 후에 계속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특히 대만을 가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만에는 이미 70년대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높은 지위를 많이 있었어요. 출장을 가면 과장이라고 나오는데 여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남자들이 티를 갖고 와요. 여자 과장만 탁 쇼룸에 앉아있고 저는 처음에 놀래가지고 장난하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대만은 이미 대한민국보다 지금 벌써 50년 전 일인데요. 40년 전인데 우리보다 최소 40년 빠졌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느 직장에서 여자가 과장을 앉아있고 남자 직원이 커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만은 70년대 이미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쳐져도 너무나 오래 뒤쳐져 있고 그러한 봉건 사상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뒤쳐진 생각들이 아직도 풍대합니다. 왜 그렇죠? 나그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이면 평생 과장할 줄 아는 거고 내가 회장이면 평생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평생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의 사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2절에서 축복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신분이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뭐 이런 거 얼마나 키가 크냐 이런 걸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나그네라는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fear라는 단어는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trust and obey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So fear가 is to trust in him and obey him.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왜 트러스트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끝까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시련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타협하고 우리가 왜 부정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지금. 저는 여러분 잘릴 뻔했어요. 주일 날 안 나온다고. 출장비 돌려줬다고. 남은 출장비 돌려줬는데 나는 난리가 나요. 자, 바이어들이 거는 클레임 물어줬다고 심할서를 여러 번 썼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물론 아픈 거 돈 갚아줘야죠. 네, 그런데 그 바이어들이 나중에 오더를 엄청나게 많이 줬을 때는 월급 인상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심할서는 열심히 썼는데. 네, 제가 직장생활에서 상도 많이 받았지만 네, 벌도 많이 받았어요. 좋은 과에서 엉성한 과로 쫓겨가게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형편없다. 제가 유럽을 담당하고 있다가 동남아를 담당하는 바로 미자 나갔습니다. 주일날 안 나온다고. 그런데 너무 바쁜 바람에 실적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냥 다시 뉴욕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묘합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으로 올 때 제 담당 부장이 뭐라 그랬지 않나. 그대로 전합니다. 나 참 너 꼴 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봅니다. 왜냐면 뉴욕의 사고, 큰 사고가 터졌었습니다. 사장 지시가 내려왔어요. 가장 믿을 만한 놈을 보내라 그랬더라고요, 사장은. 그 가장 믿을 만한 놈이 누구냐? 네. 결국 제가 뽑혔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군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서피어스를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제 시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물론 100% 뭐 꼭 그렇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임을 쫓겨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심지어는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스카우트 제의를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철학이 있어서 안 옮겼어요. 어딜 가도 똑같다라는 철학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야 성공할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로 사임을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회사에 남아있었으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감옥 갔을지 모릅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가 선경이었습니다. 거기 회장, 부회장으로 전부 다 감옥 갔다 왔죠. 제가 만일 거기서 계속 승진해서 임원이 됐다면 저도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었을 겁니다. 굉장히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게 아쉽습니다. 저는 사장, 심지어는 회장 자리까지 탐내고 있었던,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대로 살았다면 아마 감옥에 갔다 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된 것은 참 감사하는데 그만두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괴로운 시간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괴롭다면 설교가 끊어서 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한국에 가신 분들은 또 그때가 그립다고 합니다. 저한테 김밥을 싸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나그네로 있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 그들은 자신들이 자기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고 부도덕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지금도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 사회는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덤벼들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도록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몸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먹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원 회퍼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다. Grace of God is free. But not cheap. 그러나 값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because it is priceless.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이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라고 21절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첫 번째 큰 주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설명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죠. 육신을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런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본향을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윌리엄 윌버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가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에는 노예 상인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번의 법안을 올렸다가 13번 다 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모임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한 번 더 할 것인가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한 변호사를 보내게 도와주십니다. 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책이나 영화 Amazing Grace 영화를 보시면 나오고요. 결과 그렇게 해서 14번째 노예해방법안이 패스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노예를 파는 승선을 운영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셔서 영국 사회에서 유럽에서 노예 판매 제도가 없어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화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웠다. 그들은 윌리엄 윌버포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번영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산 소망을 주셨기에 대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자신들만 은혜를 누릴 뿐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도 평강을 누리며